욕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욕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애매한 고난, 의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기를 통하여서 아,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구나. 무조건 고난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이라든가 인과응보라는 식의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학적인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 욕기는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 또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니 무조건 어떤 사람이 고난 당했다 해서 인과응보식으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또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우처럼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언어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혹은 엘리우처럼 그런 의식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다가 또 다른 엘리우가 되고 또 다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욕기를 한참 있다 보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 도대체 어느쯤 뭘 이렇게 하는지 잘 이렇게 가닥이 안 잡혀요. 계속 욕기를 묵상하고 막 많이 읽어봐야 아, 여기가 지금 누구의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욕기 전체 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지금 저 내용이 있는 것은 엘리후가 지금 요백이 하는 말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오늘 지금 36장이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그런데 원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고난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변론이라고 그러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한 말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고 15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그 두 2차 변론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6장까지가 3차 변론 27장부터 31장은 이제 지금까지 쭉 변론하고 했던 그 욥이 그 이제 지혜를 찬양하면서 과거 축복의 삶 현재 지금 고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자기 의의 주장에 대해서 31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이제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내용이 32장. 그런데 여전히 이 엘리후도 이 다른 세 친구처럼 욥을 향하여서 욥에 대한 그 사랑, 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당한 처지를 충분히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33장의 모습이죠. 이 사람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34장에서는 여전히 회개하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엘리후도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있다라는 거. 거기 35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36장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연단을 위한 것이다. 연단을 위한 시련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엘리후도 욕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어떤 언어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을 그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오늘 36장이니까 이제 연단을 위한 시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3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께 지식을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가진 것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온전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하셨고 나는 거짓이 없이 온전한 지식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마치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여전히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걸 놓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냐면 뭐 똑같은 인생이죠.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대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서 전할 뿐이지 그렇다 해서 내가 대변자로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후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 말은 맞습니다. 또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이 권선징악의 지혜 원리는 성경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권선징악 선한 자를 이렇게 칭찬하고 악한 자를 벌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파악한 공식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 예외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의인들이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권선징악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벌받고 있는 욥은 분명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마땅해 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의 보응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폭력입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도요. 엄청납니다. 영적인 폭력도요. 지금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울어줄 뿐이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심판하시든지 상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시킨다. 이게 일반적인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통해서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오늘 엘리후도 그런 의미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연단을 위한 시련이잖아. 너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거듭나게 하고 그러니 네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죄를 지어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이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의 경우처럼 이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라고 자꾸 인과응보식으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실은 죄인으로 할 것 같으면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어요. 핍박자였고 악행자였습니다. 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것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진즉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죽어야 될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이 행한 그 포악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근데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얼마나 죄인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행한다면 아니 저렇게 악한 놈은 죽어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저렇게 악했는데 긍휼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거든요. 14절. 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주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 만약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포행자고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 이미 정말 그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죄인도 주님이 참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죄를 짓는 인생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고 원수면 우리는 이미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그 원리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보면 그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할 때 거기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만약에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한다면 다 죽어 마땅한 없어져야 될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에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여전히 이 욥의 친구들 말했는데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그랬네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았는데 너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내게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해.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제 그 이에 15절에서 21절 말씀은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이 아픔을 사용하셔서 욥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는 악을 저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합당한 권면이지만 죄 없이 고난받는 욥에게는 이 말들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그 사람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면한다고 하다가 자칫 영적인 폭력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그냥 눈물을 흘려주는 거,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한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마음,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은 뭘까? 우리끼리 즐겁다고 막 이렇게 축하연 벌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찬양 받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예,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 몇 마디 말로 위로한답시고 상처 주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을 맞을 최고의 그런 자세고 삶이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